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느님께서 어찌 소두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어떤 강사분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인데요. 김미경 씨 아시나요? 그 왜 자기개발 강의로 유명한 김미경 씨? 김미경 씨가 요즘 뭐 또 유튜브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수많은 강연자들 또 내노라하는 그런 이 시대의 지성가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을 볼 때 그동안에 이렇게 나름 성공한 분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래요. 첫 번째는 조직에서 임원까지 올라가신 분들입니다. 한 조직에 몸도 안고 임원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사람들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 몸에 배어있는 젠틀함이 있고 부드럽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창업해서 사업을 일군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공통점이 거침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거침없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논쟁을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권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로 자기 변호를 합니다. 당시에 관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조직 안에 나름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이 말하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룰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룰을 좀 잘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죠. 이 사도권 논쟁은 그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 김미경 강사가 얘기했던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후자에 다듬어진 사람이 아니라 다소 거침없고 개혁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밖에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 때문에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비판하다 한 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이게 법적인 용어더라고요. 어떠한 그 뉘앙스를 담고 있냐면 영어 성경에는 이걸 이그제민으로 번역하더라고요.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내각을 꾸리고 있죠. 마치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때 이 용어를 썼다는 거죠. 나를 비판하는 게 그냥 잘못된 점 정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울의 문제점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 뭐가 문제일까? 청문회에서 그 사람을 낙마시키려면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그 국회의원들이 애쓰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바울의 문제점을 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또 저의 경험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께 오픈되어 있잖아요. 또 어느 날 어떤 한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우리로 치면 통독반 선김이셨습니다. 그 뭐 구역장이죠. 다른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하시는 말이, 목사님, 예, 우리 순원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갑자기 그 말하면 이 목회자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빨리 그분한테 전화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성도가 시험 들었다고 하면 당연히 목회자는 전화해야죠. 전화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저희하고 같은 아파트 동에 사셨는데 저 멀리서 걸어오시고 저는 아파트를 나오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인사를 했는데 저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갔대요. 이야, 여러분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시네요. 이 저의 눈에는 저 멀리 있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진짜 못 봤거든요. 목회자들 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렇게 인사했는데 딴 생각하느라 못 보고 지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은 매 눈으로 저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냥 제 갈 길 간다고 갔는데 그게 그분한테 상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베이징에 와서 가끔 조차봉사로 나가는데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차가 쌩 지나가는데 우리 교인인 줄 알고 인사했다가 그냥 지나갈 때 얼마나 무한한지 모릅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한 이 고린도 교인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현미경으로 아주 예리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변명하다는 것도 법정 용어입니다. 아폴로기아라고 해서 변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증학이 나옵니다. 예, 교수님들 중에 논리적으로 성경을 통해 이 세대의 비판을 변호하는 변증학이 여기서 나온 것인데 바울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죠. 자, 그 사도권의 논쟁의 실체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좀 더 쉽게 이 구절을 풀이하면요. 내가 자유의 권리를 가지지 않았냐? 내가 사도의 권리를 가지지 않았겠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사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라 불리려면 그 당시에 두 가지의 중요한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렀다는 증거가 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열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부르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너는 네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너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야 됐고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도들의 공통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에서 뭔가 부족해 보이니까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9장 1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은 앞에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히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이것이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정확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9장 1절의 뒤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나의 사역적 열매가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사도가 맞다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저는 이 2절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을까요? 배신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설립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들려왔을 때 그 문제의 솔루션으로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변에서 사도 바울의 자격 미달에 대해 논쟁이 생긴 겁니다. 고린도 교인 외에 이 이방인들이나 주변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 약간 부족해. 저 사람은 저 위치에 있을 자격이 없어. 라는 말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스물스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통 내부에 배신자가 생깁니다. 제가 이 배신 관련해서도 또 경험이 있는데요. 저 막국수를 목회자들끼리 한번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전에 사회 갈 때 목회자들과 막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여름에 막국수 맛있잖아요. 막국수를 먹는데 요 앞에 제 앞에 있는 목사님이 막국수를 먹다가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지더니 손발이 경직되면서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이른바 뇌전증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그걸 목격하니까 와, 저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또 군대에서 배운 기지를 발휘해서 그 119를 부르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흔히 말하는 군대에서 내무반이라고 하는데 그 목회자실에 전화해서 좀 행정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모든 교육자들 소집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했다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요. 왜 나한테 먼저 전화를 안 했냐고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진짜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너는 제일 먼저 그런 일 생기면 나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하면서 혼이 났습니다. 그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랑 친하게 지냈던 몇몇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지금 디스하는 건 아닌데 전부는 아니고요. 같이 차도 마시러 가고 카페도 갔는데 야, 한 명도 변호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근히 목사님한테 가서 고자질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니까 당황스러운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뒷담화를 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왜 사도권에 대한 이 변호를 이 사도 바울이 해야 했습니까? 그 당시 무리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까지 그 부정적 영향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의 고립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잠에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이제 4절부터 7절이 바울의 아주 논리정연한 변호입니다.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근데 여기 4절부터 7절이 현실적인 변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사례비 받을 수 있어. 내가 왜 텐트 메이킹을 했냐 하면 나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만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 텐트 메이킹 했던 거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나도 사례받을 권리가 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잠에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거는 당시 베드로로 같은 사도들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실제 자기 아내입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내까지 후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뭐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내를 대동해서 같이 말씀을 전하면 그 아내까지 연보를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내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결혼 안 했는데도 이제 그렇게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건 실권리라기보다는 텐트 메이킹을 실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냥 복음을 치는 게 아니고 나와 바나바만 텐트 메이킹을 실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천막 치면서 복음 증거를 했잖아요. 그리고 7절에서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자기 돈을 지출해서 군생활을 하겠느냐. 지금 우리나라도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알지만 국가에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뭐 직업 군인들은 아예 그냥 꽤 많은 금액의 그 봉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텐트 메이킹하면서 복음 전하겠느냐.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내가 포도나무 심었다면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는 게 뭐가 그리 문제냐. 내가 만약에 양떼를 길렀다면 그 양떼에서 나온 젖을 먹는 게 뭐가 그리 문제냐라고 현실적인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4절부터 7절을 좀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그 당시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는 이 사도들 중에 정말 인정받는 사도들은 어떻게 자기의 사례를 책정했냐면요. 크게 네 가지였는데 첫 번째 방식이 자신을 파송한 단체에서 후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였습니다. 자신을 파송한 단체, 예를 들어 우리 베이직교회가 저를 파송하면 그 단체에서 봉급을 받는 것이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두 번째가 부유한 가정에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꽤나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구조를 가리킵니다.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도 아니면 세 번째가 구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좀 나를 도와달라,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사도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방식이었는데 스스로 돈을 버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과 굉장히 다르죠. 지금과는 굉장히 문화가 다릅니다. 그 당시는 오히려 파송단체에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부유한 사람이 후원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비량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건 스스로가 저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먹고 마실 권리가 없을 것 같으냐? 나라고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넉넉하게 돈 받을 권리가 없을 것 같으냐? 나라고 텐트 메이킹 쉴 권리 없겠느냐? 나라고 포도나무 열매 먹지 못하겠느냐? 현실 변호를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성경으로 변호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고린도 교인들이 잘 믿어주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아주 현미경으로 조사하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성경에 의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의 율법을 꺼내보겠다. 그래서 9절, 모세의 율법, 이거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인데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언뜻 이해 안 되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일하는 소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는 일하는 소이잖아요. 일하는 소가 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먹죠. 예. 열심히 일하면 땀을 흘렸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를 보호하는 그 일하는 소가 마음껏 먹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물 보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율법인데 근데 뒤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게 소극적으로 보면 소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봐도 나는 너희들이 연보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내가 일하는데 망쓰지 않고 먹을 권리가 왜 없겠냐. 말씀 통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막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고 일정의 사례비 받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지금 대부분의 목회자분들은 특히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목회자분들은 이것과 좀 다르죠. 자비량으로 목회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후원을 받고 또 교회의 사례를 받습니다. 전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요.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앞서 조직의 룰이 있다고 했습니다. 잘 다듬어진 인재가 되느냐 아니면 조직의 경계 밖으로 나가서 개척해 나가는 인재가 되느냐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전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후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 하면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텐트 메이킹을 했던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결기고 결단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타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에서 옳은 소리 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대한민국 정서가 어떻습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것이 그냥 룰처럼 관행처럼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장애물이 될까 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만약 바울이 부유한 가정에 돈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받는 것에 익숙했다면 그의 복음이 날이 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를 고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관계, 나만 어려운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가 조직이나 가정이나 여러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나를 아까 말했던 조사하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보아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다 차치하고 다른 관점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그 관계보다 그 가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합평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되도록이면 관계 지향적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나름 인기를 얻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외치고 있습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갈까요?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10장 4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 고린도후서 10장이 위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과 물려있는 그러한 본문인데요. 10장 4절에서는 그가 사람과 싸우지 않고 육신에 속한 것과 싸우지 않고 우리의 무기는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장애물 되지 않기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것 바로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그는 때로 스스로 관계의 고립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스스로 외로움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결기 있게 결단함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책임져 주었던 한 명의 인물을 소환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대한민국 초기 교회사에 정말 보석과 같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평양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에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사참배 얘기하려고 저러나? 아닙니다. 주 목사님이 신사참배로 참 신앙인의 결기를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분 옆에서 그분을 내조했던 오정모 사모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근데 이 오정모 사모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몇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주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할 때 그가 속했던 교단과 노회는 신사참배를 따라갔습니다. 주 목사님만 오늘 바울처럼 좀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냥 신사참배하면 되지. 뭘 그렇게 유별스럽게 하냐. 뭐 그렇게 유별스럽게 하냐. 라는 것이 일반적인 눈들이었습니다. 근데 주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기 있게 갔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되니까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 교단과 교회들이 앞장서서 주 목사님의 동상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아, 신앙의 결기를 보여준 주기철 목사님. 참 그때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근데 이때 오정모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것 세우라고 순교한 건 아니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 북한의 공산당이 이 주 목사님 가정 오정모 사모님께 찾아왔습니다. 오정모 사모님은 그 무렵 자신의 몸이 완전히 쇠약해져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설에 의하면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공산당 간부가 와서 두 가지의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마치 지금 사과박스 내미는 것처럼 한쪽에는 지폐가 있었고 한쪽에는 땅문서와 집문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4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생, 막내는 아주 어렸습니다. 내 아들을 두고 그 집문서, 지폐들을 오정모 사모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받아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수고했고 항일운동했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다는 소식 듣고 준 것인데, 그런데 그분이 공산당 간부에게 야단치면서 돌려보냅니다. 우리 주 목사님이 이런 거 받으라고, 이런 거 받으라고 순교한 건 아니다. 이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때 강조라는 가장 막내가 그 모습을 보다가 눈물을 훔칩니다. 아니 엄마는 우리 생각하면 그냥 좀 그냥 받아주지. 뭘 저렇게까지 유별스럽게 저렇게 하나. 그렇게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강조를 오성모 사모님이 부릅니다. 부른 후에 그 강조에게 성경 한 구절 읽어줍니다. 우리 그 성경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오정모 사모님이 주강조라는 어린아이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 주강조 장로님이 훗날 극동방송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평생토록 베푸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정모 사모님은 그 어떤 의미에서 더러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결기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자손, 그 가문을 복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저 처세술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그것에 내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다듬어진 인재도 좋지만 때로 주님이 원하시면 거침없이 나아가고 거침없이 개혁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데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다 같이 기도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바울이 왜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는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포기했는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도 분명히 연보를 받을 수 있었고 후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도 재정적 후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복음의 장애물이 될까봐 혹여 그렇게 받아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정말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것을 가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정말 주님께 오리엔티드 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 시선이 고정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관계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이 만약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명 때문에 그렇다면 가감하게 관계의 고립으로 나아가 외롭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인기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 주님이 원하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칭찬 듣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칭찬 듣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올곧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기름 부으심, 인도하심의 그 은혜가 비록 내가 있는 자리에서 때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도 있지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